삶의 향기가 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 진행을 맡게 된 운영위원 이은선입니다. 다시 돌아온 우리들의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이 자리를 오롯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2년 만인데 어쩐지 동서문학상 생각을 하면 1년 단위로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한 해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의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여성 문학인들의 축제,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이 2020년 올해로 15회를 맞이했습니다.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에서는 문학상에 응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창작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4주간의 온라인 1대1 창작 지도인 멘토링 게시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4번에 걸쳐 이 게시판에서 멘토로 지도해 주시는 멋진 작가님들을 모시고 육성으로 생생하게 멘토링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멘토 작가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나만의 책, 그리고 천수호 운영위원이 전해주는 한 주간의 멘토링 게시판 되짚어보기, 수호신의 선택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호신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작가님들의 선택 외의 시선이므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무척 떨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인, 즉 신의 눈으로 바라본 일종의 조감도 같은 것이랄까요? 창공에 높이 뜬 매의 시선은 과연 어떤 문장과 단어를 골라왔을까?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돌아온 문학 멘토링 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창작 실력 향상을 위해 놓치지 않으셔야 할 바로 그 코너. 지난 일주일간 멘토링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열심히 지도해 주신 멘토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바로 문학 멘토링 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민하신 분들은 저 입 앞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고 또 서로 이제 저희 녹음하는 이 지척의 거리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 들리시리라 믿고 마스크도 막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멘토링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회차 멘토링 작가님 네 분을 모셨는데요. 시의 이병일 작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의 이태영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수필의 이용인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아동문학의 안학수 작가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예민하신 분들은 더 느끼실 수 있지만 안학수 선생님께서는 지금 실시간 위성 전화로 통화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 밖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 안으로 모셔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전화 통화로 연결했습니다. 선생님 그죠?
예.
예, 우주에서 들으시는 저희의 목소리 어떠신가요?
잘 들리는데 옆에서 하는 것처럼.
아, 역시 기술이 네. 많이 발전한 모양입니다.
예, 예.
이왕 말씀하신 김에 안학수 선생님께 좀 근황 및 이번 게시판 어떠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문학 게시판에 첫 발을 떼주셨는데요. 선생님, 이번 게시판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번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수준 높았다는 얘기였고요. 시의 이병일 선생님,
네.
예, 어떠셨어요?
저도 아까 번호까지 237번까지 제가 시를 보고 왔습니다.
237개를 보셨다는
네,
건가요?
네, 네.
세상에.
네, 근데 다들 열정이 많으시고
예.
이번에는 특히 반응의 감각에 대해서 시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여진 시들이 보여서 그런 중점으로 멘토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시인들만 모시면 긴장을 하게 돼요. 어떤 단어가 어떻게 조합돼서 나와서 우리한테 다가올지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는데 반응의 감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움직이는 소리를 듣거나
네. 네,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네. 묘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구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런 시를 위주로 합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나름 시인 지망생이었는데 시한편 써서 올려보고 싶었지만 제가 또 시를 이번에도 저기 멘토링을 받지 못했어요. 네, 언제 한번 제가 꼭 시인이 되기 위해 도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마치며 이태용 작가님
예.
소설 게시판 어떠셨나요?
아, 일단 재작년보다 형식적으로 완결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형식의 시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부분적으로 사회적인 큰 사건을 다루는 소설들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 사회적 큰 사건들이 이 소설에서 어떤 소품으로만 사용되고 꼭이 소설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들게 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사건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주제로 다루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시선들이 문장이나 작품 곳곳에 침투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졌다라는
예,
것이요?
직접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또
예,
시대이니만큼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글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감각의 촉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다수라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수필의 이용임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이번 게시판 보면서 느낀 거는, 원래도 다 성실하신 분들이었지만, 이번 수필 게시판은 특별히 더 성실성이 좀 돋보인 게시판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성실성이 돋보였다는 건또 어떤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전에도 이렇게 멘토를 해드리면 잘 받아들여서 수정을 반영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멘토해드린 보람이 있을 정도로 그거를 잘 새겨서 정말 수정하는 수정본에 정말 잘 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잘 반영을 해주셔서 제가 함께 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뿌듯했던.
뭔가 멘토 작가님과 멘토링을 받는 어떤 이제 습작생분들이 함께 간다는 느낌, 발 맞춰서 어깨를 겹고 걸어간다는 느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런 호흡 자체가 서로의 글에 혹은 서로의 어떤 마인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온라인으로 만나도 소중한 글을 통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마음이 합쳐지는 부분, 시너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유롭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이용임 선생님 이번에 세 번째 참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세 번째일
와, 벌써
걸요.
횟수로만
네.
6년입니다. 저희 동서문학상과의 인연 그리고 또 게시판 어떤 식으로 테마를 잡고 이제 멘토링의 아젠다를 정해 주셨는지 어떤 색깔 기조랄까요? 저희와의 인연과 기조에 대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열심히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다해서 참여를 해주시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을 잡아드린다기보다는 큰틀 안에서 어떠한 부분들에 시선을 둘 것인가, 이 글의 구조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잡아서 얻은 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활에서 발굴해낸 보석 같은 순간들을 글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을 포커스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도 다 취향이 있고 글을 쓰는 스타일도 다 취향이 있어서 멘토하는 작가들도 자기 취향과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보는 거는 선생님들의 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발견했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각자의
네, 맞죠.
발견이니까.
그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살려면서 그거를 조금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수필집, 굉장히 훌륭한 수필집도 내셨지만 본업은 시인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늘 궁금한 건 시랑 수필이 쓸때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별 차이점이 없어요. 예, 별로 차이점이 없고, 그냥 뭔가 글을 쓰고 싶은 순간이 올 적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그 글감을 잡았을 적에 이 글감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물론 노력을 하면 시로 쓸수 있고 또 노력을 하면 산문으로 틀 수도 있지만 가장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게 시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산문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지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 은선 작가님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작가 선생님들도 보시면 이제 어떤 걸딱 잡았을 적에 산문에 어떤 산문 정신을 가미해가지고 에세이 형태로 쓰고 싶은 거가 있고 여기에 상상이나 뭔가를 더 덧붙여서 소설로 만들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차이점, 밸런스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도 사실은 오랜 습작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맞아요.
느낌이라는 게 소재별로 그, 아, 이거는 정말 시로 쓰면 너무 좋겠다. 이거는 소설로 써보면 너무 좋겠다. 수필이면 너무 좋겠다는 각자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작가마다 다른 거죠. 저는 이게 에세이로 쓰는 게제 역량에선 가장 좋은데, 뭐, 이병희 시인님한테 가면은 그거는 시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고, 각자의 세계에 어떻게 접합하느냐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신비니까,
맞아요.
거기에 자기가 내가 어느 걸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오래 읽고 오래 쓰고 하면서 본인만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글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게
아, 그럴
아닐까.
수도 있을
우리
것
모두가 다
같아요.
같이 이제 프로 아마추어 다 떠나서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비의 지점, 미지의 지점들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마 이분 대답 저는 제일 기대되는데 이병일 선생님
네.
혹시 같은 질문에 답을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인연이라고 찾아보면요. 저도 세 번째 멘토링을 했으니까 6년이 된것 같고요. 그 선생님들의 그 시를 보면서 제가 안내자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달이라는 시적 진료에 대해서 달을 노래했지만 그것보다도 직접 달에 대한 상상력이 아주 빼어난 시들을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하고 어떻게 내 시와 다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세상에. 저희와의 인연이 벌써 세 번째, 6년.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또 너무너무 좋은 시집 상재하셨죠. 세 번째 시집 또이 멘토링 하기 직전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멘토링과 멘토링 사이에 시집을 한 권씩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다 쓰는 이 훌륭하신 작가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번 자리를
감사합니다.
계기로 출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혹시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내가 멘토링 하는 만큼 내 시에 어떤 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 시에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반응의 감각,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잘 응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장면 전환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문장을 짧게 끊어쓰고 장면 장면을 넘어가는 시적 사유를 보여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면 그것을 잘 응용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변주하는 능력을 보인 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일에 여기 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용임 선생님도 쉬는 휴일도 없이라는 시집을 그 사이에 또 내셨어요.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저는 게으르게 쓰는 사람이라 게으르게 됐어요.
어휴, 무슨 말씀이세요? 시를 보면 전혀 게으르지 않고 아무튼 다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의 새로운 신작들을 보시면서 멘토링 게시판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시지 않을까 또 배움 또한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태영 작가님, 예,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필과 소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게시판을 시작할 때는 어떤 형식적이거나 이런 그각 작품이 가지고 가야 될 척추, 뼈대를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작 가장 많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물과 화자 간의 거리를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론 수필 같은 경우에도 그뭐 소망 없는 불행, 패턴트케이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소설적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소설적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 작가가 완전히 나 화자가 아니라 그 작품만을 위해 만들어진 작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소설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착상이나 소재는 너무 좋은데 약간 작가 자신이 나 화자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게
예.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분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그 화자와 인물과 또 작가와의 거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분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잘하면은
예.
좋은 작품을 쓰게 되죠.
그쵸.
예. 아직 저도 부족한 부분이고.
예.
그런데 그거를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거랑 분리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태영 작가님도 역시 우리 동서문학상과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아, 저는 이번에 두 번째에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여도 벌써 4년이
예.
훌쩍 지나갔는데, 혹시 처음 이제 멘토링 하셨을 때랑 이번이 크게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 실력 향상된 거 말고,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딱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보면은 그 기억이 나는 작품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작품도 있는데 2년 전에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셨던 작품도 몇 개,
예.
몇 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 중에 한분 같은 경우는 작품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진짜 이게 한 단계 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남의 조언 듣고서는
그쵸.
결국에 본인이 언젠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작품이 그때 봤던 어렴풋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좀 칭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칭찬을 잘 못하는
아, 좀
성격이거든요.
해주시지. 예.
그래서 너무 일단은 모두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 일단 사과를 좀 드리고요. 제가 그 저도 일부러 나쁜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든 좀 한정된 그 내용 안에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얘기를
그럼요.
하고자 하니까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요령이 그런 쪽으로 없어서. 근데 한 분은 실력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좀, 이렇게 실력이 좋아지면은 2년 뒤에 만약에 이분이 더 실력이 좋아지면 진짜 좋은 작품을 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작가님의 소설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예,
문학적 재능? 네.
저보다 잘 써야죠.
세상에 저렇게 겸손한 우리 멘토님이셨어요. 안학수 선생님, 이번 게시판 경향이랄까요, 선생님? 그리고 게다가 또 우리 안학수 선생님도 세 번째 인연을 갖고 계신데요. 예, 선생님 어떠셨어요?
예,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 올해 작품들이 좋아지고요. 이렇게 보면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기성 작가 못지않게 수준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글을 잘 쓰는 숙련된 문장을 보여주시는 분보다 참신한 그 글감을 잘 발굴해내셔서 보여주시는 분을 굉장히 반가워하고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움이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창작의 진료니까요. 예.
예, 그 창작에는 독창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기존에 나오지 않은 그런 동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
소재가 나왔을 때 반가웠습니다.
예, 동서문학상 세 번째 참여하고 계신데 소회 좀 여쭤볼게요.
아, 그야. 사실은 동서문학상 참여를 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저한테 행복감도 주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한테 멘토링을 받아서 동시 작가가 됐다고 동시집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보람을 느끼는데 고무적이었고 또 그래서 더 즐겁게 이번에도 응할 수 있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번에 아동문학 게시판 제목 한 번만 지어주세요. 선생님께서 지어주시는 제목이 어쩐지 좀 특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별님들의 방이라고
오.
조금 유치하지만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별님들의 방.
예. 왜냐하면
예.
공식을 써갖고 들어오시는 분 중에 그
예.
별님을 노래하신 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예뻤습니다. 별님들이 모이는 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어쩐지 그방 가서 뭘 물어보면 별들에게 물어봐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싶었습니다.
예, 수필 게시판에 이용임 선생님 이번에 수필 게시판 좀 테마나 제목 지어주신다면 어떤 게될수 있을까요?
가족이에요,
아, 가족.
수필은. 예.
예.
굉장히 거의 9할 이상의 작품들이 가족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제가 더 몰입해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제게도 어머니가 계시고, 이제 가족같이 가깝고도 먼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 관계에서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굉장히 글로 섬세하게 풀어주셨었어요, 이번에.
그러면 수필 게시판의 제목은 가족.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수필을 쓰는 이유가 가족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타 장르에 비해서는
예.
개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쓰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다 보면 가족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네.
주제겠지요. 시 게시판은 어떤 제목일까요?
저는 인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인연.
네. 모든 게 추억이던 기억이던 사물이던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시적 대상을 많이 그 가지고 와서 하나의 인연이 내 인생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인연이라고 시 멘토링 방을 정해봤습니다.
맞아요. 시한편한편 소재가 어떤 창작자와 인연이 닿아서 나오기도 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 모든 문장들이 나와의 인연이 맺어진 어떤 특별한 줄다리기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설은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아, 저는 그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소설 제목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예.
제목이 한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부인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 제목
예.
아니에요?
진리스라는
예.
그 거의 100년 전에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진리스가 약간 노년에
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선적인 이야기들을 노년으로 갈수록 약간 타자화해서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느낌을 잘 살린 작품인데 제목이 그이 게시판에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위로의 말처럼 하고 싶은 제목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길지만 소설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일단 소설 올려놓고 혹은 소설 쓰다가 안 되면 한잠 주무시고 일어나서 꿈속에서도 어떤 소재를
예.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쉬는 타이밍일 수도
예,
있으니까.
내용은 좀 약간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죠.
제목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태용 작가님 문득 저 이태용 작가님 습작 시절 너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멘토링을 하시고 이제 어떤 면에서 선생님의 입장에 있으시지만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 또 선생님에게도 가르침을 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창작 시절에 주로 어떤 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딱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예.
좀 본격적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는
예.
정말 읽고 쓰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와.
다 제치고
예.
출퇴근을 할 때도 출근을 할 때도 단편을 하나 읽자. 퇴근을 할 때도 단편을 하나 읽자. 서서는 읽고 앉아서는 쓰고
우와.
그냥 그렇게 한몇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에는 거의 놀러 다니지도 않고 예.
어이구야, 세상이 대박인데요.
출근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읽고 썼는데
서서는 쓰고 앉아서는 읽자. 누워서는 뭐 하셨어요?
자야죠.
한잠 자고 나면
예.
괜찮아질 거예요.
예. 당시에는 TV도 그래서 안 보고
예.
뭐 보더라도 약간 화이트 노이즈처럼만 틀어놓고
예.
예. 지금 읽었던 책들이 다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인 것 같아요.
뭐 글이 막히시면 이병일 시인이나 이용임 시인께 혹은 안학수 선생님께 멘토링을 받으세요.
아,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이병일 시인님 어떠셨어요? 습작 때 어떤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난 이렇게 습작했다.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습작기 때그 시인이자 평론가인 장석주 선생님께서 1년에 책값을 3천만 원을 쓰신대요.
세상에.
네, 1년에 책값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1년에 300만 원만 쓰자 하고 책을 사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는 저도 쓸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를 써가면 이미 많은 시인들이 다뤄 있었고 또 이야기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었어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표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늘 강조했던 기성을 뚫고,
예.
네, 지나가자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시작 때만 할수 있는 다짐들이 분명히
네,
있지요.
맞습니다.
예,
네.
아, 지금 생각하면 저도 시작 때 아마 비슷한 생각이나 혹은 닮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호윤 선생님 어떠셨어요?
똑같은 얘기겠지만, 습작 시기에는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읽었던 모든 시집의 시인들이 저의 스승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작품인지도 의심스러운 저의 모든 글들이 그때는 저의 전부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당연한데, 지금은 느리게 쓰지만 좀더 깊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것보다는 한 편을 써도
네.
좀 깊이 들어가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천천히 생각하고 느리게 쓰려고 요즘 노력해요.
아마 사유의 속도나 작품을 완성하는 속도가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창작하는 거에 있어서. 하지만 습작 시기에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정답입니다.
안학수 선생님 마지막으로 습작 시절 어떻게 보내셨고 어떤 분 영향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야 뭐 이문구 선생님 영향을 받았다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나요?
네, 이문구 선생님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고령에 여기 오셔서 상주하시고 글을 쓰셨고 저와 한 10년 이상을 같이 거의 같이 다녔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많이 공부를 했죠. 또 저를 문단에 등단하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이문구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예.
저는 지금도 습작생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다시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쓰는 사람만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이번에 멘토링 게시판에서 혹시 기억나는 참가자분의 작품이랄까요? 어떤 소재들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있죠.
아,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냥 생활 속에서 관찰하다가 발견한 걸 써서 내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작품을 또 냈는데 다른 작품도 또 굉장히 독특한 글을 많이 내셨어요. 정말 어린이다운 그런 동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태용 작가님.
예.
이 게시판 어떠셨어요?
예. 되게 특이한 시도를 한 작품들이 몇개 있었는데요.
예.
그한 작품은 그 마치 영화에서 그 원테이크로 끌어나가는 것처럼
예.
장면을 쭉 이어나가는 느낌의 그 작품도 있었는데요. 이게 그 읽으면서 아, 뭐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보다 오,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독특한 기법을 가져오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사실 이게 다들 생각을 할수 있는 기법인데,
예.
그거를 그렇게 못 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똑같이 제가 이렇게 원테이크로 찍는 거랑 이렇게 유명한 그 굉장히 실력이 있는 감독이 원테이크로 찍는 게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순간순간 세심한 지점에서 카메라가 어느 각도로 어디를 찍냐가 중요한
그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비교적 그 능숙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아, 그 기법만을 위해서 소설이 쓰여질 수는 있겠지만,
예.
좀 약간 그 기법의 훌륭함만 눈에 띄어서
아,
조금 아쉬웠다.
어떤
예.
포즈나
예.
어떤 이제 아웃라인이 소설을 어떤 잠식한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기법 자체만을 위한 소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아, 이게 되게 모호한데 잘 써야 돼요.
아, 좀 테크니컬하게.
예, 기법만으로 가려면 진짜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잘 쓴다는 평가를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잠식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이걸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그러니까 작가가 그거에 잠식된 게 아니라 작가가 이걸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작품이 있고요. 또한 분은 그잘쓴건 아닌데
네.
특유한 리듬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오, 그런 것
자기만의.
너무
예,
매력적이죠.
이런
예.
거는 사실 그 제가 문장에 리듬감이 없는 편이라서 보면서 되게 부러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조언은 제가 문장을 굉장히 간결하게 다듬으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그렇게 다듬는다고 해서 리듬감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진짜 자기 장점이라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리듬감을 잃을까봐 자기의 어떤 과도한 수사법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걸좀 줄이려는 시도가 리듬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대부분의
그럼 거기에 한 가지 저도 덧붙여 보자면 아마 멘토님의 그 조언에 따라서 그 리듬감을 싹 쳐버리고 좀 간결하고 단정하게 문장을 고친 버전 하나 다 필요 없이 내 식대로 한번더 써보는 버전 하나를 가지고 그 습작생 분이 그걸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교라는 건 작품이라는 건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눈이 바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듣고 좋은 학생처럼 바른 학생처럼 듣고 아니면 선생님 말을 아예 안 듣는 버전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2년 전에 봤는데 굉장히 잘 고쳐오셨다는 분 있었잖아요.
예, 놀라운 분.
그분이 이제 약간 그 이전처럼 약간 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깔끔하게 고쳐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매력이 사라지긴 해요. 그렇게 고쳐오면. 그런데 이거는 약간 데센 같은 거잖아요. 그림으로
그렇죠.
따지면은. 이제 선을 정확하게 그리고 각각의 그 밑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게 저는 기본기가 갖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또그 이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했을 때그 옛날의 매력, 그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매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더 능숙하게 묻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일 선생님.
네. 어려웠던 점은 하나도 없었고요.
와,
네.
역시 베테랑.
네. 하나도 없었고
예.
제가 모르는 것을 한수 배운다는 입장으로 참여를 했고요. 예, 그런 와중에서 되게 그 놀랄 만한 식구를 쓰신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 어떤 시인 계셨나요,
네,
거기에?
그 구절은 너무 빛나는 구절이라
예.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신비주의,
없고요.
신비주의.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놀라워라라고 이렇게 답글 달아드렸습니다. 기성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식구를 이렇게 쓰실 줄 안다면 벌써 이미 자신 안에 시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자신감 있게 써 나가시길 바란다고 그런 조언을 한 작품들이 여러 명 보였습니다.
세상에,
네.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저도 갑자기 닭살이 돋는데요. 그걸 막상 멘토링으로 받으신 분은 얼마나 희열을 느끼셨을까 부럽기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이용임 선생님.
아, 예. 아까 이태영 소설가님 이야기 듣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체라고 하는 거는 작가의 개성은 맞아요. 그리고 각자 독특한 문체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작가들은 그 앞에 그 문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어떤 장식이 없는 기본적인 문장들을 잘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거는 흡사 어린아이가 이 배미리를 하다가 기다가 걷다가 하는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성장 발달 과정에 꼭 필요한 필수예요. 그렇게 그 친구가 직립보행을 하다 보면
예.
자기 걸음걸이에 특징이 생기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약간 짝다리로 걷고, 뭐 어떤 친구들은 예쁘게 일자로 걷고, 팔자로 걷는 친구, 춤추듯 뛰는 친구. 그거는 그 걸음의 방법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번에 멘토하면서 제일 많이 적었던 문장들이 수사를 다 버리고 문장을 재구성해서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걸 많이 써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장은 아주 좋은 글의 0.1% 정도밖에 안 돼요. 특별한 글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글을 제외하고는. 사실 어떤 글이 아름다워, 특히 수필 문학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유, 정성, 그런 것들이 그 글의 전체라고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야 아무렇지도 않은 밋밋한 맹물 같은 문장으로 써 내려갔을 때도 그것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데,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아직 씨앗에 불과한데 거기에 레이스 달아주고 리본 달아주고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선생님, 습작하는 입장에선 자꾸 꾸미고 싶어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갈아엎고 바닥부터 딱 내려가는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한 거죠.
순간 지금 빙의해가지고, 나도 꾸미고 싶은데, 자꾸 꾸미지 말래, 막 이런 느낌. 왜냐면 옛날에 그 습작 시절에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하도
맞아요.
들었단 말이.
어깨에 힘을 빼라.
에이,
아이고, 아이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게시판의 첫날에 저는 제가 정말 울면서 어떤 작품을 진짜 봤는데, 그 작품은 뭐 이거를 내가 잘 썼다 못 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본인 마음을 다 쏟아서 쓴, 네, 그 굉장히 아픈 사연이었는데,
진심,
예,
예.
그거는 진짜 정말 누가 내 앞에 서서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사람을 내가 딱 앞에 직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쏟은 거는 사실 뭐그 안에 문장이 어떻고 구성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로도 빡 하고 와가지고 저를 쓰러뜨리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사실은 수필 문학은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심, 진정성 혹은 나 자신을 고스란히 투영했을 때 누군가에게 통하는 진심 하나. 그게 수필을 관통하는 어떤
그죠.
주제나 혹은 수필을 써야만 하는 소중한 시간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폭풍이나 혹은 삶의 사막을 맨몸으로 통과한 상처투성이의 육체.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순간 대본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 말씀 하시려고 열심히 써오신 줄 알고 딱 앞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기 물로 적어놨어요.
시인들은 이렇게 툭 치면 빠바박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이 게시판도 게시판이지만 다들 이제 프로 작가님들이시잖아요. 저 그거 궁금해요. 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학수 선생님,
예?
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퇴고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글은 딱 처음에 봤을 때 써서 별로 만지지 않아도 제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꼭 써야 되는데 숙제처럼 헐어본 손을 대도 마음에 안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글이든 제 마음에 들을 때그 탈고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다시 한번 써보고 생각해보고 덮어놨다가 한참 잊었다가 다시 떠들어보고 또 한번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고 또 보라는 말씀이시지요?
어떤 그 희상이 딱 떠올랐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면 두고 거기에 연관되는 것들 생각을 거기다 해서 집중적으로 그거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고두고 집중해서 떠올려봐라. 이태영 작가님, 퇴고요.
저는 태구 몇 분한테는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한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일단 본인의 사유는 맹신하되 문장은 의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초고에 쓴내 문장은 되게 옳아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도 옳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신의 사유 자체는 맹신해야 되지만 문장은 끝없이 의심해야 되고, 제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설이 완성은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등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은 그 소설을 한 소설을 한 50번 다시 써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쓰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첨삭 같은 거나 이렇게 멘토링을 해드리면은 제가 말한 부분만 이렇게 고쳐오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조사가 하나가 바뀌면 그 다음 문장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바뀌다 보면 그 다음 문단도 다 다시 써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거를 출력해서 옆에다가 걸어놓고 그걸 보면서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참고해서 필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이야기를 첫 문장부터 다시 쓰는 거를 한 50번 정도 반복하면은
근데 저도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쳐요. 그냥
예,
아무
다시
생각
치는 거.
없이.
예.
그러다 보면은 결코 똑같이 치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50번쯤 쓰다 보면은 넘버링 하다 보면은 처음에야 같을 수 있지만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뀌어지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타이핑 저처럼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네.
타이핑 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저 베끼기.
예.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그거를 다시 치면은 한 그게 나중에 그 요령이 생기면은 아마 다시 치는 횟수가 줄어들긴 할 텐데 처음에는 한 50번 정도만 다시 쳐도
예.
전 넘버링 이렇게 매기거든요. 사소한 부분들 거의 교정 정도로밖에 안 바뀌면은 그냥 뭐 1-1에서 1-2로 가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내용이 빠지거나 순서가 바뀌면 2-1로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버전을 한 10번 정도씩만 만들면은 저는 다섯 번째 한 4-8이나 5-4 정도 가면은 저는 굉장히 그 적어도 잘쓴 작품이랑 좋은 작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잘쓴 작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역시 어떤 면에서는 많이 쓰고 많이 고쳐라 정도의 답이 아닐까.
예, 그리고 그 태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새로 쓰려고 해요, 소설을.
근데 지적받으면 새로 쓰고 싶죠.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소설을, 새
아.
소설을 쓰고 싶어 하세요. 그걸 고치려고 안 하시고. 그러니까 지적받은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새로 쓰시려고 하는데,
네.
완전히 초보자의 단계에서는 저는 새로 그 초고를 계속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초고가 그 5편 넘어가고 한 10편 전후가 되면은 저는 있는 것들을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없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피하지 말고 그 자기가 써놨던 소설들을 대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이제 리바이벌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읽고 많이 쓰라, 그리고 많이 고치라. 결국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아요.
예, 잘 쓰려면은 아니 소설 잘 쓰려면은 소설 쓸 시간을 빼는 게잘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다들 바쁘고 힘든데 그 소설까지 쓰려면은 소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 소설 쓸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본인이 자기 삶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시 게시판에 이병일 선생님. 네.
네, 저도 이태영 작가님이 한말 중에 어떤 부분을 살리라고 하면
예.
그 부분만 살려서 그 작품을 고치는데요. 그 부분을 살리라고 하는 이유는 시에서는 새로운 작품을 써봐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그것만
때문에,
살려서 새롭게 써봐라.
네.
아, 또 이게
그
다르네.
고치라는 게 아니라 시는 짧기 때문에
네.
그 응집력 있는 구절을 통해서 다른 세계, 즉, 일상을 뒤집어 버리는 어떤 상상의 세계로 건너가라는 소리인데, 그거를 잘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시적 상상력은 날아다닐 수가 있고요. 태고는, 바로 고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묵혀뒀다가, 그내 시를 보면 오탈자도 보이고,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들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문예지에 한 28줄짜리의 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단 7줄 남겨놓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에서는 내가 취해야 할 핵심 이미지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을 할때 내가 맨 처음에 편애했던 관심을 가졌던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변주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꾸 이병현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 톤이 어쩐지 시집을 읽어주는 톤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네.
예. 이용임 선생님. 예.
이하 동문이죠. 예. 두 분, 이세분 선생님하고 저도 똑같고요. 멘토 하면서 첨삭 관련해서는 안 해드리려고 해요. 경험상 첨삭을 해드리면 그 부분만 싹 수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잠재적으로 문장에 문제가 있어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끌어다가 이런 느낌만 보세요 하고 조금 수정을 해드리면 그 부분만 딱 수정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문제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문장 구성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신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 신화, 소설, 뭐 아동문학 같은 장르별로 약간 퇴고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수필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소리내서 계속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글로 쓸 때는 내가 비문을 쓰는지 잘 모르는데 소리를 내면 이거 구문이 엉킨 게 느낌이 와요.
맞아요.
특히 수필문학 같은 경우는 정확한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장을 뭐 이렇게 꼬아서 일부러 비문을 만들어서 효과를 일으키는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아까 이태영 소설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잠 자고 나서 다시 읽어보세요. 사이가 중요해요. 간격이 없으면 잘 오류가 잡히지 않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내 작품을 어디까지 지키고 어디까지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여서 고칠 것인가인 것 같은데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다 지키고 싶죠.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그 19절이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해인 수녀님의 19절 중에 끝내 지울 수 없는 문장을 지워서 더욱 빛나는 한 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제가 내용은 비슷할 텐데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일 거예요. 끝끝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한번 놓아버리는 순간에 그 마음 역시도 퇴고의 과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멘토 작가님들 말씀 플러스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있는 문장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판 참가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주의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볼까요? 안학수 선생님?
예, 이번에 하시는 그 열정을 보니까 제가 뭐 이런 말을 드리지 않아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즐겁게 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군악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별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되게 울림이 큰 당부의 말씀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이용임 선생님.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써드렸던 말은 글 쓰는 거는 정말 좋고 재미있는 일이니 즐겁게 쓰세요라고 많이 써드렸거든요. 특히 수필문학 같은 경우는 쓰면서 자기 치유가 될수 있는 장르라서 그냥 즐겁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내가 이걸로 뭔가 인정받겠다. 라는 마음이 뭐 사람이니까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글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쓰실 때 부담 갖지 않고 즐겁게 본인을 위해서 글쓸 때만큼은 이기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글 쓰는 시간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 확보하는 것부터가 이기적인 거죠.
또그 시간이 자기 자신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이기도 하니까요.
그쵸. 오롯이 남아나는 즐거움.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멋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병일 선생님, 예.
네, 저도 뭐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어떻게 그 형성되는 그런 것을 그 글쓰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를 형성하는 즐거운 시간.
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맨눈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고할 때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 지겹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해내야만 하는 시간이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태영 작가님.
아, 예, 다들 덕담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덕담 같은 거잘 못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소설 쓸때 작가가 자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한테 좀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만 좀 생각을 하셔도 거리를 두기가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악인으로 대변되는 인물한테도 똑같거든요.
예.
거기 등장인물이나 화자가 악인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작가가 그 악인을 미워하게 되면은 이거는 되게 불공정한 글이 나오고 또그 악인의 행동이 굉장히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
모든 인물들한테 작가는 약간 한발 떨어져서 좀 공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물들한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바느질이 생각났어요. 바느질이 앞에는 굉장히 단정하고 고르지만 뒤집어 보면은 막
아,
솔개가 다막 바느질 이상하게 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예.
작가는 어쩔 수 없이 양면을 봐야 되는
예, 그렇죠.
존재인데 우리가 그 앞부분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예.
뒤에 솔개가 터지고 균열하지 않은 바느질 부분을 봐야 되는데 독자들에게 어떤 부분까지를 허용할
예,
것인가를 결정하는
맞습니다.
부분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또 제가 멋진 말을 했네요. 다음으로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코너입니다. 바로 멘토링 게시판 주장원 발표입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일주일간 애정으로 지켜보신 멘토 작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작품을 이번 주에 장원으로 뽑아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15분 게시판을 맡아주신 이병일 작가님, 주장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가요. MAESIL50 이시고
예.
작품은 고매라는 제목으로 쓰신 분이 주 장원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내용은 저희가 또
네.
신비주의를
네,
고수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아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의 첫 번째 주 장원이 되신 분께는, 저희가 또 소정의 이제 마음을 보내드릴 텐데, 그 주에 몇백 편 중에 장원으로 뽑혔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오늘 각자 이제 뽑히신 우리 장원분들께서 파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설 부분에 이태영 작가님.
아, 예. 잘쓴 비슷한 수준의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예.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제목은 절대 지각하지 않는 매출이 아주 평범한 출근입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절대 지각하지 않는 매출이 아주 평범한 출근. 순간 귀에 싹 들어오는데,
예,
예.
센스가 너무 좋으시고
예.
그 일단 제가 좀 읽으면서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을
와.
받아서 요즘에는 그 웬만한 걸 보면은 다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예.
이건 정말 좀 엉뚱한 곳에서 허를 찔려가지고 이게 문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제목 잘 지키셨다가 끝끝내 이 제목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필 게시판에 이용임 작가님.
예, 저 아이디가 HAMJI5060이고
네. 예.
제목이 꽃밭이에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필 제목이 꽃밭인데 세상에 어떤 꽃을 어떤 식으로 그리셨을까 저도 막 지금 막 들춰보고 싶은 막 욕망에 시달리는데 수필에서 1등하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용임 선생님의 시선을 통과한 작품이라니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꽃밭을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문학의 안학수 선생님.
예, 지금까지도 고민되었는데요.
예.
정했습니다. POPPETGIRL.
예.
예, 그분의 그림자라는, 사실은 그 문장이나 이런 건 조금 많이 미숙한데, 예, 발상이 너무 참신하고 싱싱해서,
예.
예, 그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싱싱해야 일단 좋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이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문장 같은 건 앞으로 계속 쓰시면 좋아지니까, 선택했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미숙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니까, 게다가 이 별님들의 방에서 1등 하신 분이라면 뭐 문장이 미숙하다는 말씀은 칭찬으로 들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장원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멘토 작가의 사인 도서와 운영위원 사인 도서, 문화상품권과 14회 동서문학상 수상집, 동서식품 커피 제품을 부상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책 시간입니다. 각자 책한 권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린 코너인데요. 어째서 이 책을 가져오셨고 이 책과의 첫 만남은 어땠는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병희 작가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저는 정재서 선생님이 번역한 산해경을 읽어보라고 싶습니다.
아니 세상에 또 무슨 불경 성경 산해경인가요?
아, 그 불경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쵸?
신화 이야기고 그 시적 공간의 어떤 인물 그리고 사건 그런 것들이 절묘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아, 또 우리 또 신화적인 세계가 창작에 또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떤 원천 같은 것이기도 하지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미메시스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읽고 넓어지게 하는 의미에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순간 산해경 소리 듣자마자 저는 신화적인 어떤 인물들이 막시 속으로 막 파고드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걸 의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소설 부분의 이태영 작가님.
아, 예, 저는 그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권이 아니라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공통점이라면은 그 100년 전 미국 남부에서 그 글을 쓰신 여성 작가분들이세요. 그러니까 100년 전그 미국이면은 여성들한테 투표권도 없던,
없죠.
예, 특히 남부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또 굉장히 늦게 그 여성들한테 주어져서 이 미국 내에서도 남부 쪽이랑 좀 약간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아 친구들이란다.
아,
그런
그때 친구들?
예, 그때 분들이 느끼는 세계에 대한 이 시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인데 이세 명의 스타일이 약간씩 달라요. 예, 한 분씩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스의 한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부인. 이거랑요. 유도라 웰티의 내가 우체국에서 사는 이유. 그리고 캐서린 앤 포터의 오랜 죽음의 운명. 이들이 한 명은 텍사스에서 계속 머물면서 글을 썼고, 한 명은 도시를 거쳐서 유럽으로 나갔고, 한 명은 멕시코로 갔다가 다시 텍사스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의 삶을 얼마나 감각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봐도 굉장히 멋질 정도로 매력적으로 그려냈는지 좀 보시면서 각각 이세 명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차이점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세상에. 우리 여성 문학상인 대표격인 우리 동서문학상에 가장 어울리는 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필문의 이용임 선생님.
네, 제가 게시판 일주일 하면서 선생님들이 도움도 되고 읽으면서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책으로 그냥 가져왔어요. 그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인데 나를 뺀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산문집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마 그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수사례가 없는 문장들이 사유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증폭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빼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글 쓰는 사람들한테 소중한 것인지를 알수 있거든요. 재미있게 또 쉽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득 이용임 시인의 산문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학수 선생님.
네, 저는 권정생 선생님의 산비둘기라는 동시집 있거든요. 그거는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낸 것이 아니고 원래 선생님이 직접 엮어서 만들어서 포장하고 계신 것을 이제 유품 중에 나와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출판사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동시 쓰시는 분들, 아니 동화 동시든 아동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사서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시도 참 예쁩니다.
권정선 선생님의 산비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하나 가져왔어요. 레이몬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소설집에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편집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부에게 제빵사가 시나몬 계피 롤빵으로 갓 구워낸 빵으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요리로 상실의 아픔을 달래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편편마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이유를 굳이 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굳이 여쭤봤던 건 그래도 특별한 멘토 작가님들의 시선을 거친 책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썼으니까 또 많이 많이 쓰셨으니까 고치기 전에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또 여름철 휴가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책을 만나는 게 요즘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추천받은 책들 읽고 오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셔서 어려우시겠지만 퇴고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멘토링 게시판을 지난 동서문학상의 수상작을 통해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천수호 시인께서 직접 읽고 택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수호신의 선택. 함께 해주실 천수호 운영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방금 모신 것 같지만 사실 옆에 계속 숨죽이고 계셨어요. 네. 선생님 오늘 녹음 지켜보신 느낌 어떠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작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본도 없이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지적해 주시고 좋은 길로 끌어주는지 제가 많이 배웠고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천수호 씨는 우리 동서문학상 청취자분들께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근처에 와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쓴 물론 뭐 이 책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
고 김진영 선생의 산문집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그런데 김진영 선생님은 그 롤랑 바르트의 그 예도 일기를 번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바르트의 예도 일기가 바르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예도하면서 쪽지로 썼던 것을 모아서 엮어낸 책입니다. 김진영 선생님은 그 미학자고 철학자였었는데요. 자기 저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첫 산문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나온 6호 산문집인데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한 예도가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그런 미학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성취의 노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지나간 어떤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시선을 쏟은 어떤 아주 정신적인 어떤 그리고 아주 정직한 기록입니다. 그 임종 직전까지 썼던 책이라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성찰 그리고 타자들에 대한 온건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더 소중해진다라는 것 사소한 것에 대한 감성이 어떻게 보면 시보다 더 간결하고 섬세하게 그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도 문득 귀가하는 길에 서점에 들러서 사가지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번에 수호신의 선택이라는 코너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코너는 기수상작 중에서 골라오셨다고요?
네네. 코너 이름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들을 안 하고 이걸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네 개 부문 중에서 수필 부문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필은 그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제재에 대한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묘사 하나하나에서도 우리가 감동이 또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필이란 글은 직접적으로 주제를 말해주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구체적인 묘사에서 삶의 의미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부적인 묘사가 수필 전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수상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회 수필 금상 수상작인 고옥란 작가의 저기 자궁들이 있다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네네. 이 수필은 그 자궁암으로 아기집을 드러내는 한 중년 여성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궁의 이미지를 자궁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력을 지닌 단일 생명체인 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자궁의 어떤 그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환자가 그것을 적출하게 될 때 여성으로서의 어떤 생산성의 상실이라든지 또 그것이 주는 의미를 집중력 있게 표현하게 하는 어떤 장치였습니다. 이런 것이 이 여성의 심리를 깊이 공감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시작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자궁들이 있다. 38억 년 전 원시 생명체를 품었던 바다의 기억을 저마다의 이야기로 탄생시키는 구멍. 자궁들은 자궁을 낳고 그 자궁들은 이야기를 낳는다. 자궁들은 자신의 연으로 말하며 웃는다. 때론 자궁들은 울부짖으며 소멸한다. 이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궁은 그 새로운 생명과 새 이야기를 낳는 하나의 독립 개체로 인식이 됩니다. 심지어 자궁은 자신의 언어로 말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꿈에서 나는 자궁을 찾으러 돌아다녔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듯 새 자궁을 고르는 꿈. 꿈에서도 피처럼 붉은 달이 떠 있었다. 자, 이런 구절인데요.
혹시 수필이 아니라 시 아닙니까?
네,
너무
굉장히
아름다운데.
시적이죠. 네. 네, 네. 여전히 이 부분도 자궁을 하나의 어떤 성스러운 독립개체로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궁이라는 그 여성 몸의 한 기관이 참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골라온 문장. 저기 자궁들이 있다. 환자 보기로 복대를 두르고 조심조심 복도를 걷는 나이 지극한 여인들. 빈궁이 된 지 오래지만 자궁이 있었던 곳의 세포들은 여전히 그 흔적을 기억할 것이다.
와.
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인들을 하나하나의 자궁으로 보기까지 하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네 번째, 자궁들이 간다. 한 달에 한 번 꽃처럼 붉은 피오름을 토하는 건강한 자궁들이 역사를 만드는 소리 없는 매침들을 가능성을 지닌 생명들을 미완의 이야기들을 품은 자궁들이 간다. 자궁들이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며 나아간다. 이거는요, 20대들의 어떤 싱싱한 모습을 그들의 자궁 또한 자신만만하고 폐기에 찬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궁이 사라진 자리에 삶의 이야기들을 소독소독 채워넣어야겠다. 물리적 자궁은 적출되었지만 심리적 자궁은 여전히 내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갈 것이다. 나에겐 아직 자궁이 남아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모르게 네. 감탄사를. 예.
네네. 여성에게 있어서 자궁이 의미하는 것, 그 생명성은 실로 클 텐데요. 이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기관 중 하나인 자궁에게 어떤 독립적인 생명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그 여성의 상실감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낸 수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게시판하고 한 비교를 해본다면요.
예.
이번 주 게시판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티브들이 보이는데요.
예.
놀라운 건 아까 우리 이용님 작가가 뽑아준 예. 그 작품입니다.
아,
네, 좋은 작품은 네, 누구나 다 봐도 좋은 작품이죠. 제목 꽃밭이고요. 아이디가 함지 5060인 분이신데요.
예.
시종일관 통일성 있는 걸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분 파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
네. 정말 아까 이용임 시인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네.
감동을 받아서. 네. 저도 정말 읽는 내내 한 구절구절이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작품인데요. 이처럼 수필 속에서는 작가가 선택한 제재를 작가의 감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생명체가 아닌 대상에게도 이렇게 독립적인 생명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소재에 대한 집중력이 작품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하고 그것이 또 작품 전체의 형상화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기수상 작품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기수상작도 어마어마하고 세상에 이 양대 산맥 같은 이용임 시인과 천소 시인 이 두 시인분의 선택을 받은 이 꽃밭 주인공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작가가 아니신가.
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네, 기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세상에 이래서 이 코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신의 선택입니다. 시인의 눈, 어떤 면에서 창공에 뜬, 높이 뜬 큰 새의 눈은 조감도라고 그러지요. 다 봐지는 거예요. 입체적으로나 혹은 어떤 걸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어떤 소중함이 이분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천소 운영위원께서 수상작을 통해서 날카롭게 짚어주신 이번 주의 멘토링 게시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멘토 작가님들의 시선과는 다르거나 또 같은 수호신의 선택이었지요.
같다는 것은 좋은 작품은 누구의 눈에도 다 잘 띄는 것이라는 명제를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이고 다르다는 것은 예술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함인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수호신의 코너가 앞으로 어떻게 줄기를 뻗어나갈지 저는 점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선 앞으로의 창작에 도움이 될 무언가를 얻으셨으리라고 확신하는데요. 창작에 도움을 더 많이, 더 재미있게 얻어가시려면 바로 멘토링 게시판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15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홈페이지에서 멘토링 게시판을 찾으신 뒤에 멘토링 받고 싶은 작품을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4개 분야에 맞춰 올리시면 대한민국 문학계의 쟁쟁한 작가님들께서 댓글로 1:1 지도를 해주십니다. 또한 주작원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멘토 작가의 사인도서, 운영위원 사인도서, 문화상품권, 14회 동서문학상 수상집, 그리고 동서식품의 커피 제품까지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좋은 작품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운영위원 소설가 이은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2회차 멘토링 작가님들과 함께 두 번째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삶이 문학으로 싹 트는 아름다운 날들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